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20일 밤 미 의회에서 새해 첫 국정연설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부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식과 채권 거래로 인한 자본소득과 상속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해 소득세 인상을 의회에 요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해 중산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기엔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무료 2년제 지역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공화당 안에서는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 연방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경쟁 상대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캐나다 송유관 사업과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일 한국과 일본 간의 고위급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미국, 일본 3자 포럼에서 한일 양국은 더욱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현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 위한 일정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3자 포럼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성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9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대해 일본인 인질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ISIL은 20일 인터넷 영상을 통해 일본 정부가 2억 달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검은 옷차림에 흉기를 든 ISIL 요원이 주황색 옷을 입은 인질들의 무릎을 꿇어놓고 요구 조건을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고토 겐지 씨와 야카와 하루나 씨로 확인됐습니다. 무장 요원들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바보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ISIL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이집트를 방문해 순위파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국가들에 2억 달러의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20일 ISIL이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은 것을 개탄하며 일본과 공조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테러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체첸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몽펠리에와 베제이르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베제이르 종합운동장 근처엔 이들이 숨겨놓은 폭탄도 발견됐다고 히은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곧 자세한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 기자들에게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은 프랑스의 지리적, 사회적, 민족적 차별성을 노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바스 총리는 성별이나 피부색, 독특한 이름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10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었습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경제학자는 하지만 올해 경제는 지난해에 비하면 다소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선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변동성이 커진 세계 각국의 환율이 비중 있게 반영됐습니다. 블랑샤르 수석경제학자는 유가 하락이 성장을 북돋기는 하지만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의 경제 성장률 조정치가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와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이 19일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속히 북한은 김정은은 800만 이상 가족이 그토록 바라는 이상 가족 상병.
한국 정부는 탈북자 신동혁 씨가 일부 오류를 인정한 것을 북한이 악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나 또다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미 내용을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19일 밤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설 연휴 전까지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의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9일 밤 11시쯤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서 미국 인권재단 HRF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1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DVD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는 북한에 대한 경고용으로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영화 인터뷰의 DVD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속히 북한은 김정은은 800만 이상 가족이 그토록 바라는 이상 가족 상병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미 합동군사연설물 중단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조언을 된다면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생각하고 북한이 김정은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D인터뷰를 보내려고 하죠.
또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설 전까지 전단 살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와 함께 전날 전단을 살포한 HRF의 소 하버슨 대표는 올해 영화 인터뷰가 담긴 DVD 10만 장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무인 비행체인 드론을 포함해 북한에 전단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me people say that the balloons don't get to the north, that they end up in the sea. The reason we came.
전단을 실은 풍선이 바다에 떨어지는 등 북한에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버슨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HRF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단체의 기습적인 전단 살포에 당혹해하면서도 민간의 전단 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단을 살포한 이후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민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사전에 전단 살포 계획을 파악한다 해도 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 계획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며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서전에 일부 오류를 인정한 데 대해 북한이 이를 악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탈북자 신동혁 씨가 자신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체험을 담은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의 일부 내용을 오류라고 시인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를 선전수단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큰 흐름을 해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만 보더라도 80여 명의 증언과 240여 명의 비공개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북한이 이들의 증언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신 씨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참상을 상징하는 인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신 씨가 오류라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반영된 신 씨의 증언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사회는 신 씨의 오류 인정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탈북자 사회에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과장해서 발언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잘못된 분위기가 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점은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이런 뭐 국제사회의 노력이 뭐 희석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죠.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정치적 증언들을 한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검증 없이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는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된다면 결국은 북한 인권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 전체가 좀 매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한편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신 씨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이 모두 거짓이며 상전들의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증언의 기초에 조작된 북한 인권 관련 문서들이 전면 무효화되고 인권사무소 설치 등의 모든 소동들도 중지돼야 한다고 한꺼번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신 씨는 유엔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등 그동안 대표적인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 씨는 당초 자서전에서 13살 때 고문을 당했다고 기술했지만 20살 때 일이었고 삶의 대부분을 보낸 곳도 책에 적혀 있는 14호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었다고 일부 오류를 최근 시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19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올해 통일 준비 업무 계획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찬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올 한 해 통일 준비 업무 계획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은 지속적인 그 정부의 통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연초에 이제 통일 대방론 언급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 준비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다소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 초에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을 언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조건 없는 만남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그 올해의 어떤 그 추진 사업들이 지금 제시가 됐다는 점에서요. 지난해보다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양측에서 만나서 논의를 해서 나온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이 한국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제시를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여러
그렇죠.
가지
예, 예.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 일단 이제 우리 내부적인 그 조치로는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법이라는 게 있고 정부 부처별 통일 전담관 지정 추진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북한과 협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그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이죠.
네.
남북한 철도 연결, 즉 경의선과 이제 경원선 연결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0년 그 광복 70년 남북 공동 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네.
평양과 서울에다가 남북결의문화원을 그 개설하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지금 이제 철도 연결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사실 철도는 대단히 좀 그 의미도 크면서 중장기적인 사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범 사업으로도 협상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남북한이 비교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연초부터 지금 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가 70년이라는 점에서 이 남북 공동 기념일 즉 민족 공동 행사를 위한 기념 공동 위원회 구성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성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민생과 환경, 문화 등 이런 바 이 3대 통로를 개척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 의미인가요?
일단은 이제 드레스덴 구상처럼요. 사실은 이제 그 장기간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그 현 정부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이제 커리더 통로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DMZ 생태평화공원을 중심으로 환경 분야의 어떤 그런 통로를 개설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적인 이제 지금 이번에 뭐 제안한 어떤 민족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적인 교류도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민생입니다. 민생
네.
구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과 어떤 실익이 돌아가는 형태의 어떤 남북협력의 모델 창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그 역점을 두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북한 그 정권 당국자들에게도 지금 뭐 북한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문화행사나 아니면 뭐 생태평화협력 이런 쪽은 어느 정도 명분이나 어떤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계기라고 보여진다면요. 실질적인 그 남북협력의 어떤 진전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 민생 부분이고 드레스덴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에 얼마나 협의와 실천이 따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조속히 남북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말이?
이제 약간은 뭐 사실은 좀 온도 차가 있는 작년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한해는 사실 그 남북한 간의 많은 그 협상과 의사 어떤 그 협상 재개된 어떤 그 전초전이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전적인 어떤 의사 타진 국면이 진행됐다고 그러면요. 올해는 사실은 좀 뭐 박근혜 정부도 이제 집권 중반기를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구체적인 어떤 그 남북 관계에서 어떤 그 성과 도출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모두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직은 지금 우리 계획이라는 게 우리 일방적인 계획이거든요. 북한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거나 북한이 동의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합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만나고 작년에 뭐 여러 번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의 장이 마련이 되면 북한이 원하는 금강산업 사업 재개라든지 의사 조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언급은 실질적인 성과도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의 틀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업무 보고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만한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제안이 빠졌다. 이런 지적도 한국의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일단은 이제 뭐 북한은 작년 한 해 뭐 또 그전에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현안 중에 그 오이사드 체제와 금양상황사의 재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두 사건 모두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북한의 책임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조건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 재개라든지 아니면 뭐 그 해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정해 놓고 그 협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대통령의 언급이나 그 전후를 통해서 지금 정부 당국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 변화가 좀 읽혀지는 부분이요. 우사조치 같은 경우도 만나서 대화하고 남북한의 어떤 그 협상을 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금융상황 사업도 국제적인 대북 제재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전단 같은 경우도 전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는 뭐 반대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어떤 다소간의 어떤 그 강조점 좀 변화된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남북 대화나 올해 남북 협력의 불씨를 좀 살려보자. 그다음에 선거를 도출하자 하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뭐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 협상과 운영의 매를 살려서 유연성을 좀 더 유연한 어떤 대북 협상이나 그런 자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조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위원이었습니다.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싱가포르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나 또다시 미한 연합동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습니다. 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 계획을 중지하겠다며 미국의 답변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이틀 동안 열린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북한 외무성 관리들 간의 비공식 접촉이 19일 끝났습니다. 북한의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은 미한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을 연계한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临시 중지하면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 문제에서 화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리 부상은 이날 접촉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미한 군사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나 북한 제안의 의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미국이 심사숙고한 뒤 대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참가자들은 이번 접촉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e emphasized our view of the priority need to get official discussions.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북한 등 당사국들 간 공식적인 논의가 우선순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미국 참가자들이 민간인 자격으로 북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온 것이지 미국 정부의 제안을 전달할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미국 측 참가자인 리언 시걸 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18일 이번 접촉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룰 것이라며 서로의 기류를 파악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접촉에는 미국 측에서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와 시걸 국장 외에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토니 남궁 전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리영호 외무성 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 장일훈 주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VOA에 북한의 거듭된 제안과 관련해 새롭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방어적 성격의 미한 연례 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연기하는 것은 암묵적인 위협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가 수년 전부터 북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북한을 소니 해킹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18일 미 국가안보국 NSA가 2010년 북한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을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중국 네트워크에 뚫고 들어가 북한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레이시아 회선을 잡아낸 뒤 북한 네트워크에 직접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이 지원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독일 슈피겔지가 최근 공개한 NSA 기밀 문서와 전직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NSA가 북한 네트워크에 침투한 뒤 북한 해커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내부 작업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로 수집한 증거가 소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위 국방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의 첩보를 토대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조심하지만 이번 소니 해킹은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해커들의 움직임을 추적해왔지만 소니 해킹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9월 초에 소니 영화사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하는 첫 공격이 시작됐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특이점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초기 공격을 통해 소니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정보를 훔치고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발견됐습니다.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한 소식통은 뉴욕타임스에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서도 11월 24일 소니를 상대로 발생한 해킹의 심각성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 해커들이 9월 중순부터 두 달간 소니의 컴퓨터 체계를 분석하며 참을성 있고 신중하게 해킹 공격을 세웠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니 해킹이 일어나기 직전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평양을 깜짝 방문했지만 북한의 해킹 위협이나 소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클래퍼 국장이 최근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과 만찬을 가졌음에도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국은 뉴욕타임스에 당시 클래퍼 국장이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방북했으며 다른 사안들을 논의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클래퍼 국장이 북한의 해킹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국가정보국은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편 최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소니 해킹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북한이 단독 배후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 해킹의 배후로 소니 전 직원이나 북한을 흉내낸 외부 세력을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새해 업무 보고에서 창조 국방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레이저빔 등을 포함한 신무기, 즉 역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서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19일 국방 업무 보고에서 창조 국방을 언급했습니다.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신무기체계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형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국군의 작전수행태세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북한으로선 개발 능력이 부족한 역비대칭 전력을 확보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핵심 방향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창조형 군사력 건설은 한국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2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창조국방은 국방부에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 업무에 융합해서 혁신적인 국방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 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역비대칭 전력으로 먼저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탄, 전자기파탄 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이 무기 체계들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해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무력화하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전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비대칭은 뭐냐면은 기술적 우위, 그리고 정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정보 능력 이런 것 등이 저희가 오히려 비대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필요한 시기가 오면은 전력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미국에서 개발에 성공한 레이저빔 무기체계는 30kW급의 전기로 작동할 수 있으며 레이저 발사 비용도 몇 달러에 불과해 한 발에 최소 미화 92만 달러가 드는 요격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일명 E폭탄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웨이브탄은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 미터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탄두에서 나온 강력한 음파 진동이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적의 벙커로 흘러들어가 전자 연결을 끊고 마이크로칩을 파괴해 전자장비를 못쓰게 하는 원리입니다. 아울러 인체 각 부분에 로봇 기능을 장착한 로봇캅 수준의 미래 전투병사 체계와 작은 동전 크기의 초소형 무인 비행체도 개발 중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기술 성숙도와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북한인들의 범죄를 막기 위해 민간인 민병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는 주로 북한군 탈영병이 저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일교 기자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마을들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군 개념인 민병대를 투입해 접경지역 마을들에서 순찰과 경계 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민병대는 국경수비대와 군인, 경찰 병력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접경지역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한국부산동아대학교의 강동환 교수는 VOA에 접경지역 마을에서 벌어지는 북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해 중국 당국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 민병대가 배치됐다는 점에서 뭐 북중 접경 지역에서 그 북한군에 의한 또는 북한 주민에 의한 보선적 살해 사건들이 뭐 계속 그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수많은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가로질러 중국으로 불법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경 지역 경비와 불법 월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탈북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국경 지역의 중국 마을들에서 발생하는 북한 주민들의 범죄는 여전히 큰 우려 사안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특히 지난달 북한군 탈영병이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허룽시 난핑에서 현지 주민 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주간지 남방주말은 최근 권위 있는 소식통의 말이라며 2000년 이후 북한인들이 국경을 넘어가 중국인들을 살해한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잡지는 또 약탈 범죄도 100건이 넘어 중국 정부가 국경지대에 철조망과 순찰 도로를 보강하고 있지만 북한인들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경지대의 산업이 쇠퇴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바람에 마을에는 노약자들만 남아 치안이 더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난핑 주민들 가운데 북한인들의 범죄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탈북자 지원단체인 둘이 하나의 매튜 할랄 씨는 VOA에 국경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인들은 주로 군 탈영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s a massive problem is the Chinese public's perce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할랄 씨는 중국 일반인들의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이 큰 문제라면서 중국인들은 탈북자들을 경제 난민으로 생각하는 등 매우 얕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접경 지역에 민병대를 배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비 초소와 감시 카메라를 늘리는 한편 직통 전화까지 가설해 불법적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국경 지역에 배치한 민병 대원들의 무장을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국동아대학교의 강동환 교수는 접경 지역에서 북한인들의 범죄 증가가 북중 관계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 북중 접경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에 대한 중국군의 어떤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편 남방 주말은 이른바 선군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군인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돼야 하겠지만 북한 군인들이 국경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은 북한군 역시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일본 경찰이 불법으로 북한에 벽지를 수출한 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긴 했지만 대북 수출은 여전히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찰이 치바현에 사는 한국 국적의 권오식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택시 운전수인 권 씨는 경제산업상의 사전 허가 없이 지난 2012년 11월 요코하마항에서 내장용 벽지 9톤을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액 기준으로 230만엔, 미화로 약 2만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유령 회사를 차려 일본 내에서 벽지를 조달한 뒤에 중국 다렌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권 씨는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평양에서는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고 권 씨가 수출한 벽지가 여기에 사용됐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권 씨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자제 조달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해 24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북일 협상 결과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에 관한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대북 수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1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위생용품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등지의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제공됩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지난 10월 북한에 보낸 14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위생용품, 의료용품 등이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1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0월 보낸 의약품과 의료용품이 북한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은 자세한 도착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이번에 보낸 지원물품에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진통제 등 의약품과 겨울장갑과 목도리, 유아용 담요, 칫솔, 의료용품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원품은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것이라고 포스너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포스너 대변인은 아메리케어스가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해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VOA 뉴스 김윤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일본인 두 명을 인질로 잡고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연설을 합니다.
네. 자, ISIL이 일본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ISIL이 20일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네.
검은 옷에 검은 복면을 한 ISIL 대원이 흉기를 들고 있고 그 앞에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일본인 두 명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검은 복면 차림의 ISIL 대원은 일본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면서 72시간 안에 2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들을 처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ISIL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위협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처음입니다. ISIL이 그동안 서방 인질 5명을 참수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공개해서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제임스 폴리 기자 등 미국인 3명 그리고 영국인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인질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런 위협을 한 건데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ISIL 대원도 이전에 다른 동영상에 나왔던 대원과 비슷하게 영국식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대원은 일본 정부가 ISIL에 대응한 노력에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면 똑같이 자신들에게도 2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인질로 붙잡힌 일본인들의 신원이 밝혀졌죠.
네, 동영상에 얼굴과 이름이 모두 나왔는데요.
네.
고토 켄지 씨와 유카와 하루나 씨입니다. 켄지 씨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언론인인데 주로 중동에서 현지 소식을 일본 언론에 보내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나 씨는 민간 군사회사의 대표인데요.
네.
이미 ISIL의 인질로 붙잡힌 사실이 확인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 ISIL이 지난해 8월에 하루나 씨를 억류한 뒤에 동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네.
ISIL이 당시 하루나 씨가 ISIL에 붙잡히기 전에 시리아 모처로 보이는 장소에서 AK-47 소총을 돌고 있는 동영상도 함께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일본 어떻습니까? 충격에 빠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본 방송사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소식을 급하게 전했는데요. 일본은 지난 2013년 1월 이 알제리 반군이 유전을 점령하고 인질 사태를 벌였을 때도 이 현지에 진출한 일본인 직원 10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ISIL의 인질이 붙잡히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이때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을 순방 중이었는데요.
네.
아베 총리는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ISIL 측에 일본인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국제사회가 테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ISIL이 2억 달러라는 몸값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관련 질문을 기자회견에서 받았는데요. 이 ISIL의 몸값을 내거나 협상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ISIL이 지적한 대로 아베 총리가 이번에 중동을 찾아서 ISIL 때문에 피해를 본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 비군사 부분에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번 인질 사태로 이 지원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미국이 ISIL의 인질 협박에 어떻게 대응했었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테러 세력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네.
그리고 이 몸값을 만약에 지불할 경우에 테러 세력이 몸값을 더 받으려고 다른 미국인을 또 인질로 붙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앞서서 이 ISIL에 잡혀있던 미국인 인질을 구출하려고 이 특수부대를 예멘과 시리아에 파견했었는데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중동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풍자 전문 주간지 샤를리에브도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은 후에 이 주간지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반대 시위도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편집장, 기자 등 동료 10명이 숨졌던 이 샤를리에브도가 슬픔을 딛고 최신호를 발간했는데요.
네.
최신호가 나오자 이 테러 공격에 굴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하지만 이 최신호에 담긴 이 만평에 대해서 이슬람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난 주말에 반샤를리에브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문제가 됐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신호 표지에 다시 이 이슬람 예언자죠. 무함마드를 좀 우습게 묘사한 만평이 실렸습니다. 샤를리에브도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무하마드를 풍자한 만평을 실었다가 테러 위협을 받았었고요.
네.
그 후에도 또 몇 번 이슬람을 풍자해서 결국에는 이번 달 초에 테러 공격까지 받았는데요. 새로 발간한 최신호에서도 다시 무하마드를 묘사한 만평이 실리자 이슬람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네, 이 반대 시위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 수도죠. 그로지니에서 이 반대 시위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고요. 이란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터키 등에서도 주말부터 오늘까지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샤를리에브도 기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도 계속 이 잡지를 발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한편에서는 샤를리에브도가 실는 내용이 계속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는 있어야 한다면서 이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서 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같은 유럽 내 여러 나라에서 또 이슬람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어서 실제로 갈등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한 이 중론인데요. 프랑스 국민들 어떤 입장일까요?
네, 지난 18일에 프랑스에서 이 문제를 두고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네.
프랑스인 가운데 57%가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만평을 계속해도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42%는 이슬람교도들이 반발하는 만평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간지가 평소 100배 이상을 발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6만 부 정도 발행하는데요.
네.
이번에 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참작해서 발행 부수를 300만 부로 늘렸는데 모두 다 팔려나갔죠. 그래서 이걸 500만 부로 늘렸다가 다시 700만 부로 늘렸다고 합니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노동인구가 3년 연속 줄고 있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중국에서 만 16살에서 59살 사이 노동 연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억 1580만 명으로 전년보다 370만 명 줄었습니다. 총 인구 13억 7천만 명에서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7%인데요.
네.
이것도 전년도에 67.6%보다 줄어드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노동인구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해서 감소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감소 추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노동인구가 왜 줄어드는 건가요?
네, 중국이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걸 막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부터 한 자녀만을 갖자는 그런 정책을 폈죠. 그래서 대부분 부부가 자녀를 한 명만 가질 수 있었고요.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경향이 보이면서 중국 당국도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독자면 자녀를 두 명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중국 인구의 고령화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60살 이상 고령 인구가 2억 124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전년도에 비해 1000만 명 늘어난 거고요.
네.
이 비율이 전체 인구의 15.5%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2030년에 60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1982년에 이 비율 이 5%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노동인구 비율이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늘면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나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경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4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요?
네, 역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인데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가 10조 2천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4% 증가했습니다. 이는 1990년 3.8% 이후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요.
네.
또 당초에 제시됐던 성장 목표가 7.5%였는데 이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199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감소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에 10.4%로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네.
2011년에 9.2% 그리고 2012년 13년에는 7.7%에 머물렀는데 이제 7.4%까지 내려간 겁니다.
네,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또 무역과 함께 중국 당국이 강조했던 내수 증가도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 투자와 성장보다는 경제 건전성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대규모 건설 사업도 추진했지만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가 예전에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중속, 그러니까 중간 정도 속도로 성장하는 이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국가주석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가통계국도 새로 국면에 접어든 중국 경제가 이 안정적인 상태로 발전하고 질적인 수준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경제의 건강한 발전, 사회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7%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얀마를 잇는 송유관이 곧 가동된다고요?
네,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얀마에서 중국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송유관이 이달 30일께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 중국 남부 윈난성을 잇는 이 송유관은 총 연장이 2,400km에 달하는데요. 하루에 원유 440만 배럴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이 왜 미얀마를 거쳐서 원유를 들어오는 거죠?
역시 뭐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서죠.
네.
지금까지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 등에서 사들인 석유의 80%를 싱가포르 협회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 해협에 큰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석유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미얀마를 통하는 송유관을 만들어서 안전하고 빠르게 석유를 수입하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아, State of the Union,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인데 오늘 이루어지죠.
네, 이곳 시간으로 밤 9시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정부 주요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을 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동안 주요 국정과제와 운영 방향을 이 연설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연설 역시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는데요. 미국에서 지난해 대통령 국정연설은 3,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1명 정도가 본 셈입니다.
네, 올해 내용은 어떨까요?
네, 국내적으로는 세금제도 개혁, 또 이민법 개혁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세금제도와 관련해서 부유층 증세가 가장 논란거리입니다. 하지만 의회 안에서 공화당이 반대하는 사안이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부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 부자 증세안이 추진이 아주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세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흐리겠고요. 북부 지방에서는 가끔 눈이 오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52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5시 44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남포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0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1도입니다. 계속해서 개성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 예상합니다. 함흥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원산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청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 낮 최고 0도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가 보인다 전해드리고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미리 들어보시죠.
그렇게 보통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사장님이 알아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하고 그렇죠. 책임감도 높아지고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죠. 안 해봤을 때
라디오라는 세상 애청해 주시고요. 처음... 계속해서 아침 방송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오래전 오늘 일어난 역사를 소개하는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광장 들으셨고요. 저는 세계뉴스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란 무엇일까? 왜 비상구는 녹색일까? 우주복 한 벌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열렬한 과학세상을 들으시면 이런 물음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항공우주국 나사 산하 제트추진연구소
구글의 웹페이지를 3D 게임으로 변환시키는
열렬한 과학세상을 여는 뉴스 속 과학 코너에서는 한 주간에 나온 중요한 과학 관련 기사들을 정리합니다.
They are gentle, colorful creatures.
The data has much more information in it than just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최신 과학 관련 기사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립니다.
디도스 공격은 이제 트래픽을 많이 받아
아주 사소한 일상의 궁금증을 통한 과학 여행, 생활 속 과학 상식 코너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숨겨진 신비한 과학 원리를 소개합니다. 열려라 과학 세상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20일 밤 미 의회에서 새해 국정 연설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부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식 채권 거래로 인한 소득과 상속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고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상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무려 2년제 지역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런 계획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 송유관 사업과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한동안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일 한국과 일본 간의 고위급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3자 포럼에서 한일 양국은 더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진솔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현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 위한 일정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3자 포럼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9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인 ISIL에 대해 일본인 인질 두 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ISIL은 20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일본 정부가 2억 달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검은 옷차림에 흉기를 든 ISIL 요원이 주황색 옷을 입은 인질들의 무릎을 꿇어놓고 요구 조건을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고도 겐지 씨와 야카와 하루나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장 요원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어리석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ISIL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주말 이집트를 방문해 순위파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국가들에 2억 달러의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백악관은 20일 ISIL이 일본인 두 명을 인질로 잡은 것을 개탄하며 일본과 공조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테러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체첸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몽펠리에와 베지에르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베지에르 종합운동장 근처에선 이들이 숨겨놓은 폭탄도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곧 자세한 경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 기자들에게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은 프랑스의 지리적, 사회적, 민족적인 차별성을 노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발스 총리는 성별이나 피부색, 독특한 이름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10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었습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경제연구원은 하지만 올해 경제는 지난해에 비하면 다소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변동성이 커진 세계 각국의 환율이 비중 있게 반영됐습니다. 러시아인 절반가량이 옛소련의 독재자 이시오프 스탈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탈린이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응답이 16%, 약간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36%에 달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예, 지난 19일 월요일이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기념일이었죠. 킹 목사가 지난 1963년에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이 언젠간 올 거란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킹 목사의 연설이 있은 지 51년이 지났는데요. 그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답하는 사람이 절반을 겨우 넘어왔는데요. 정작 흑인들은 10명 중 7명이 미국은 아직도 피부 색깔로 사람을 대한다는 그런 불평등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히스패닉도 55%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미국 사회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석이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전이나 이후나 흑백 갈등은 늘 있어 왔었고 달라진 게 없거나 점점 나빠졌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지난 연말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흑인들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느끼는 건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예, 하지만 적어도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하는 세상 출발해 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가 보인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고 자부하는 탈북자들에게도 아직도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대학생들과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아르바이트는 과연 무엇인지,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적당한 아르바이트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탈북자로부터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출발합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한가한 오후, 탈북자 김형수 씨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잔뜩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이 탈북자 김형수 씨의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1383대 1의 경쟁률. 아르바이트생 6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8,300명의 대학생이 몰렸습니다. 이들이 일하게 될 장소는 호주의 한 휴양지. 펭귄과 코알라에게 먹이를 주고 서식지를 관리하는 일인데 2주 동안 급여 200만 원을 받고 왕복 항공권까지 제공돼 이른바 천국의 알바로 불립니다.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나온 거 아르바이트. 예, 북한에서는 참 못 들어봤던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들을 수 있습니다. 직업 같기도 하고 정확한 개념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컴퓨터라든가 옆에 친구들도 좀 한테도 좀 물어보고 과연 좀 정확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듣게 되는 말 아르바이트. 일단 인터넷에서 사전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컴퓨터를 검색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니까 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이 아닌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로 단기 혹은 임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일 혹은 노동 혹은 근로 이런 등을 가진 뜻을 가진 그런 이제 언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남한에서 흔한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북한에서 전혀 들어볼 수 없었던 자기의 직업이 아닌 단기적으로 혹은 임시로 일정한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 사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찾아본 탈북자 김형수 씨.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일을 한다는 집 앞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평소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와가지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맞아. 알바라는 거하고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같은 말인가요?
네,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알바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 알바라든가 아르바이트는 지금 대체로 이 편의점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아르바이트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렇죠.
보통 한 몇 시간씩 하나요, 그런 거?
그거는 기본 8시간인데, 네. 조절을 하죠. 뭐, 4시간 하는, 난 4시간 하겠다.
그러니까 시급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당 얼마라는 거 다 약정되어 있죠,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보통 4시간짜리 한다고 그래, 8시간씩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 일은 놀아요.
네. 저도 집에 네. 지금 좀 애들이 좀 큰 애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근데, 혹시 애들은 그, 알바를 하고 나면 그 버는 돈 가지고 대체 뭘 해요, 애들이?
그거야 뭐 이제 자기네가 쓰기 나름이죠. 옷을 사 입는 애도 있고 또 데이트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삼키고 여행도 가고 또 때로는 이제 뭐 모았다 등록금도 내고 또 생활하는 학생도 있고 그건 뭐 모르죠.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 애들이.
네 맞아. 그렇죠. 현금을 받으니까 그런지.
어떻든 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좀.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탈북자 김형수 씨가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는 데는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아들도 이제는 한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에 입학해서 3월 달부터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대학생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 이 아르바이트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돈도 벌어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책도 사고 또 자기 몸에 맞는 옷도 살 수 있고요. 예, 또 필요한 용돈도 쓰는 것도 좋겠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회생활을 간접적으로 또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젊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비롯해서 정규 직원이 아닌 상황에서는 한번 체험해 볼 만한 그런 직업 같아 보입니다. 제가 먼저 우선 집에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고 집에 아들한테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봄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도 한국의 다른 대학생들처럼 아르바이트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탈북자 김영수 씨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르바이트 관련돼가지고 검색창에 알바 사이트라고 쳐도 여기에는 가기한 청소년 알바 사이트, 단기 알바 사이트, 주부 알바 사이트, 주부라고 하면 집에서 노는 아주머니들을 말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가지 노년 알바 사이트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알바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컴퓨터에 알바몬이라고 치게 되면요. 채용 정보가 있는데요. 이 채용 정보는 여러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요. 우선 저희 가까운 동네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찾아보고요. 그러면 또 이게 각 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작구 전체로 한번 검색을 해볼 겁니다. 업종별도 따로 갈라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나 또 시간대도 있습니다. 기간과 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한번 클릭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맥주집 알바를 구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시급도 1시간에 6천원부터 또 1시간당 또 만원까지 되어 있고요. 시간당 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알바를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알바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시간당 노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탈북자 김형수 씨.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눈치인데요. 탈북자 김형수 씨, 아들을 위한 적당한 아르바이트를 찾을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시간에는요. 종교 기념일이 사라진 미국 학교 달력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고요. 여학생들이 과학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현재 탈북민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주체적 자립을 꿈꾸면서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기독교가 주를 이뤘던 미국에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이들이 믿는 종교 또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기독교의 휴일인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기념일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의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공립학교의 1년 공식 일정이 들어가는 학사 일정 달력에 미국의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빠지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메릴랜드주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종교 기념일이 사라진 미국 학교 달력.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 속한 한 공립학교. 수업을 마치는 종이 울리자 교실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학생들의 생김새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거주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행정구역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특히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 다니는 4학년 무사 시디키 군은 무슬림들의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를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드 알 아드하를 지키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는데 그러면 결석 처리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무슬림 권리운동가인 제이납 처드리 씨는 무사군과 같은 무슬림 아이들은 학교 측이 양해해줘서 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수업은 평소대로 진행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날 중요한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만약 그날 시험이라도 있게 되면 학교를 가지 않은 아이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자, 올해의 경우 이슬람의 명절 이드 알 아드하는 학교 달력에서 휴일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마침 같은 날이 유대교의 명절인 욤키퍼고 유대인이 많은 이 지역에서는 욤키퍼가 이미 학교에 가지 않는 공휴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학부모들은 최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찾아 항의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역의 다양성을 인정해 이슬람의 휴일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To communicate an appreciation of the rich diversity of Montgomery County. 하지만 교육위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I don't think we should have any mention of specific religious holidays. 대신 개인이 아닌 카운티가 관할하는 공립학교인 만큼 학사 일정 달력에 아예 어떤 종교의 휴일이라는 말을 언급하지 말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죠. All in favor. 결국 교육위원들은 휴일을 쉬기는 하지만 학교 달력에는 미국인의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종교 명절의 명칭을 모두 다 삭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신 크리스마스는 겨울 방학, 부활절은 봄 방학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무슬림 학부모는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It seems like somebody's bending over backwards really, really hard.
이번 결정은 무슬림에게 평등을 주지 않기 위해 억지로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무슬림 학부모이자 사회운동가인 사킵 알리 씨는 회의장에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몽고메리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무슬림뿐 아니라 더 많은 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을 가져올 겁니다.
알리 씨의 말처럼 인터넷상에서는 몽고메리 지역 공립학교들이 크리스마스를 없애려 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민간 연구단체인 종교자유센터의 찰스 헤인스 씨는 이번 결정으로 몽고메리 교육위원회가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했지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소수 종교계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와 유대교 명절은 공휴일인데 왜 우리 종교 명절은 휴일로 지정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펴기 시작한 겁니다.
헤인스 씨는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소수 종교계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빠져서 수업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면서 자신들의 종교 명절을 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당선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슬람교의 명절에도 학교가 문을 닫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이슬람 명절에 휴교 결정을 내린다면 이번에 논란이 된 몽고메리 지역뿐 아니라 미국의 많은 무슬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주요 정책 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STEM 교육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의 첫 글자 STEM의 첫자를 딴 STEM은 이름 그대로 이과 분야의 교육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 STEM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요. 특히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훨씬 더 적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엔 여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 미국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nd I'm proud to announce that the budget I unveil next week will include programs to help prepare new math and science teachers and to meet an ambitious goal.
30억 달러.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지요.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수학, 즉 STEM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미국에서 이 과학과 관련된 직업이 현재보다 몇 배는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키운다는 목적 아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STEM 교육에 참여하는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의 비율은 전체에서 2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국 교육부의 캠지 맥 아담스 씨는 여학생들의 관심이 낮은 이유를 이 분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if you look across leadership in within any industry within STEM,
생물학을 제외한 STEM 분야에 권위 있는 자리는 모두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는 여성들도 결국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이 분야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또 편하게 일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결국 여성 공학학자인 데비 스털링 씨는 여학생들을 위한 장난감을 개발했는데요. 골디 블락스라는 이 장난감은 여학생들이 기계조립이나 공학에 관심을 갖고 또 각종 공학기술을 키워서 창의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골디 블락스는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주인공인 골디는 모험심이 많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여자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예쁜 여자인 형 바비와는 달리 골디는 예뻐지는 것이나 멋내기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며 여학생들에게 새로운 공학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지요. So 이 골디 장난감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7살 난 미아 양인데요. 미아의 방에는 보통 여자아이 방에서 볼 수 있는 바비 같은 공주인형은 없고 골디 블락스 장난감과 모형 바퀴, 나사, 블록 쌓기가 가득합니다. 거기다 미아가 직접 실험한 내용을 담은 실험 일지도 몇 권이나 되죠. 미아는 5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골디 블락스가 나오면서 미아는 더욱 이 과학에 빠졌다고 하네요.
When my grandmother first sent me the present, the spinning machine.
저희 할머니가 골디 블락스에서 나온 회전하는 장난감 기계를 사주셨는데 정말 신났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받자마자 상자를 뜯어서 조립을 했고 또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동영상을 찾아봤죠. 저희 엄마는 왜 만들지는 않고 그렇게 동영상만 보고 있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전 엄마한테 이 기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부속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엄마는 조립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장비 세트를 사주셨습니다.
여전히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은 바비 인형이지만 미아 양처럼 골디 박스에 관심을 갖는 소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여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꾸준히 과학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학생들이 앞으로 컴퓨터과학이나 정보과학, 물리학, 공학 등에 입문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찾아가 더욱 새로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목소리)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리포터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요셉 통신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요셉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은 매우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현재 탈북민의 40.8%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탈북민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로 탈북민의 연령대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야 할 20, 30대가 약 70%인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주체적 자립을 꿈꾸며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머핀 뭐 있어요? 머핀 블루베리랑 크랜베리랑 초코 머핀 하나 있습니다.
네.
신규 제품 사드릴까요?
아니요, 있어요.
최근 탈북 청년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창업 준비부터 경영까지 모두 책임지는 커피 전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레드체리라는 이름의 이 커피 전문점 개업식에는 6일째 통일부 장관, 강상희 전 국회의장, 원선주 기업은행장 등 전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탈북 청년들을 격려하며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네, 이 커피 전문점이 들어선 장소가 이 한국기업은행의 한 건물이라고 하던데요. 일반 상가도 아닌 은행 안에 이렇게 커피 전문점을 열자면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탈북 청년들은 탈북민 정착 문제에 관심을 갖고 후원하고 있는 기업은행을 찾아가 자신들의 꿈과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견해 등을 밝혔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업은행 측이 흔쾌히 탈북 청년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행 사내 직원들이 애용하는 커피점인 셈인데요. 더욱이 기업은행은 앞으로 한 곳 더 장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탈북 청년들이 특별히 이런 커피 전문점을 설립한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탈북민들은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전의식과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탈북 청년들로 채용하여 탈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창출된 수익금의 일부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소액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사회적 또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탈북 청년들은 시장 분석부터 자금 마련, 원자재 구입 등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해내야 했습니다.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가며 어려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16살 때 한국에 입국한 탈북 청년 김민준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탈북 청년들에게 도전 의식도 심어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싶어 이 일에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김민준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렇게 보통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한테 얘기하면 사장이 알아서 하는데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하고 그렇죠. 책임감도 높아지고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거죠. 안 해봤을 때 뭔가 해보지 않은 처음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
최소연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8시간도 채 일을 안 했는데 힘들다고 맨날 막 이랬는데 여기서 12시간 일했을 때도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그리고 체력이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이게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같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태국 난민 캠프를 거쳐 한국에 입국한 최서연 씨는 대학에서 외식 조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고 실수도 많았지만 재밌다고 하네요.
네, 좋아요. 서비스 업을 좋아해요. 네. 원래는 안 좋아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웃어지더라고. 아, 처음엔 당황했죠. 아니 막 너무 막 빌지가 막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고 주문도 처음 봤는데 포스가 그 뭐지 뭐라고 해야지 잘 숙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하니까 떨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주인인 셈인데요. 일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주장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탈북 청년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땐 내가 매니저지만 위에 또 사장님도 있어서 내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원이었어요. 직원처럼 위에서 얘기하면 이제 그거 하고 지금은 일단 매장 안에서 이제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고
충돌은 있는데 서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처음이다 보니까 다 커피숍을 창업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고 그걸 또 감안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그건 서로가 이해를 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들 탈북 청년들은 단순히 사업에 성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탈북민들도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범보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초기 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될까 걱정이나 고민도 있을 법도 하지만 북한 청년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봐야죠. 시작했으니까 이런 시간이 나한테 주어졌단 기회이기도 하고 아,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이 배울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최사연 씨는 창업에 뛰어든 이유가 돈을 벌고 싶다는 것보다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슴 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왔으면 좋겠어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 저희 엄마도 말했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는 다 커피 창업하면 돈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쫓아가지는 말라 그랬거든요. 네,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립하고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탈북 청년들은 내일을 꿈꾸며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 BOA 박유섭입니다.
네, 박유섭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계속해서 이번에는 라디오 편지 시간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출신 대학생 김노을 씨가 북한에 있는 친구 은주 씨에게 전하는 사연입니다. 함께 듣죠.
친구야, 추운 겨울 한 주 잘 지냈지? 정말 시간이 바람처럼 훅 지나가. 난 지난주는 2015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어. 원래 1월은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이라 모두들 계획을 짜면서 보내지. 올해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것들을 잠깐 얘기해주자면 일단 난 가장 먼저 대학교 학업에 집중하고 싶어. 왜냐면 난 이번 학기가 3학년이거든. 실제로 남한 대학생들에게 3학년이 가장 중요한 학년이야. 대부분의 대학생들을 보면 1학년은 새내기라 오리둥절하게 보내고 2학년은 이제 막 하고 싶은 공부를 찾고 그리고 3학년이 열정을 쏟아서 집중하는 시간, 마지막 4학년은 취직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 난 열정을 쏟아야 하는 3학년이니 전공 공부를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로 평일에는 학업에 집중했다면 주말에는 혼자 여행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는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낯설고 무섭기도 했지만 이젠 용기 내고 싶어. 한국에 와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게 여행이 아닌가 싶거든.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외에 연애하기, 영어 공부하기, 독서하기, 글쓰기 등 자질구리하게 많은 계획들이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해 이루고 싶은 바람을 적으니까 고향에서 지낼 때 기억도 난다. 새해가 시작돼서 우리가 소망했던 것은 올해 더 큰 장마나 가뭄 없이 농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였어. 그래서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는 것, 이웃 사람들이 덜 가난하게 사는 것,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 것이 한해 바람이었지. 그리고 이 바람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품는 최고의 꿈이었고 올해도 고향 사람들은 이 꿈을 꿨겠지? 은주 너도 함께. 그래서 말인데 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나도 그 꿈에 동참할래. 너는 그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고향 사람들이 더 잘 살길 바라는 거야. 원래 꿈은 함께 꿀 때 더 빨리 찾아오는 거잖아. 그럼 너와 나 우리가 함께 꾸는 꿈 통일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서 살자. 한 주 더 힘내.
네, 생생통신 탈북민 이야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라디오라는 세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가수 이름은 윤신혜고요. 노래 제목은 하얀 나비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own to earth. down to earth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you are down to earth? What does that mean to be down to earth?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that Jason and Mike had.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실까요?
Listen carefully.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네,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다음 주에 마케팅부로 옮기게 됐어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Oh, which one? 어디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제이슨이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테드가 부서장으로 있는 마케팅부로요. 테드는 훌륭한 관리자고요. 함께 일하기 편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자 마이크가 맞아요. 저도 테드 밑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을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By the way, you'll learn a lot.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to-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to-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Today's phrase is down, D-O-W-N, down-to-earth, E-A-R-T-H, down-to-earth. When someone is down to earth, it means that they are practical and reasonable. It can also mean that they are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는 현실적인, 진실한 이란 뜻이고요. A down to earth kind of person 하면 함께 있기 좋은 사람, 남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을 두 개 들어볼까요? I enjoy spending time with you. Because you are such a down-to-earth kind of person. 이 말은 너와 함께 있으면 참 좋아.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말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회의를 통해 새로 나온 구상이 지나치게 이상적일 때 Our plans for the class are anything but down-to-earth.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젠 down to eart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transferring to a new marketing department next week.
Oh? Which one?
The one Ted is leading. I heard that he is a great supervisor and a down to earth kind of guy.
Yes, I've worked with him before and he is down to earth. You'll learn a lot from him. Trust me.
I'm looking forward to it.
So remember that the phrase we learned today, down to earth. Down to earth is used to describe someone who is practical or just fun to be around with. Down to earth.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93년 1월 21일 오늘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The blade of the guillotine is christened with the blood of Louis's remaining guards.
16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루이 16세는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와 함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고 이로 인해 프랑스 왕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되고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받던 프랑스 국민들은 루이 16세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루이 16세가 군사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자 파리 시민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기에 이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외국 군대를 동원해 혁명을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에 분노한 프랑스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루이 16세를 처형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결국 시민들의 저항을 누르지 못하고 1793년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1954년 1월 21일 오늘 세계 최초의 핵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처음으로 진수됩니다. 프랑스 작가 줄 베르네 19세기 공상과학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노틸러스호, 그 상상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이후 퇴역할 때까지 잠수 시간과 거리, 속도 등 모든 기록을 깨나갑니다. 이후 1958년 8월 노틸러스호는 북극해의 만년빙 밑을 지나 그린랜드 해까지 가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북극점 수면 밑을 통과한 잠수함이 됩니다. 1980년 항해 임무를 마친 노틸러스호는 1985년 미국 코네티컷주 미군함 노틸러스호 기념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 부패나 횡령 그리고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공적 자원을 훔치는 행위와 싸우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민주주의를 해치고 경제에 부담을 주며 다른 형태의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를 위축시킵니다. 전 세계 차원에서 부패와 싸우기 위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회사나 은행을 통해 미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산이 미국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나라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부패 행위로 번 돈을 세탁하는 것과 더 많은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유령 회사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는 거대 부패 사건에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소유 관계를 숨기고 세탁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나 재단 그리고 신탁 같은 법인체들이 동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목적으로 회사 같은 법인체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15 회계연도 예산에서 모든 회사에 누가 회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지 연방세금기관에 알리도록 요구하고 사법당국이 이런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거나 세금을 내는 미국 회사 대부분은 회사를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군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신분을 속일 수 있는 환경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외국 출신 범죄자들이나 부패한 관리들입니다. 만일 이들이 미국의 합법적인 유령 회사를 등록하면 이를 통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수많은 유령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이 부패나 다른 범죄를 조사할 때 간혹 허울뿐인 회사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펼치는 정책들은 부패를 막고 사법당국과 국제협력을 지원하며 재정체계를 더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따라할 수 있고 만일 이런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면 범죄자들이 돈을 빼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부패와의 싸움은 전 세계 많은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각으로 20일 밤 미국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갖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특히 부자들에 대한 증세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식과 채권 거래로 인한 소득과 상속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고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소득세 인상을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해 중산층 지원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과 무려 2년제 지역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런 계획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져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캐나다 송유관 사업과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한동안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에 대해 일본인 인질 2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ISIL은 20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일본 정부가 2억 달러를 제공하지 않으면 인질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상에서 검은 옷차림에 흉기를 든 ISIL 요원이 주황색 옷을 입은 인질들의 무릎을 꿇어놓고 요구 조건을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고토 겐지와 아카와 하루나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무장 요원은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어리석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ISIL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국제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주말 이집트를 방문해 순위파 극단주의자들과 싸우는 국가들에 2억 달러의 비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20일 ISIL이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은 것을 개탄한다며 일본과 공조해 이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0일 한국과 일본 간의 고위급 정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3자 포럼에서 한일 양국은 더욱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해 대국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현재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기 위한 일정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경찰이 테러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체첸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몽펠리에와 베지에르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베지에르 종합운동장 근처엔 이들이 숨겨놓은 폭탄도 발견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곧 자세한 경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 기자들에게 파리 연쇄 테러 사건은 프랑스의 지리적, 사회적, 민족적 차별성을 노출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이나 피부색, 독특한 이름으로 인한 차별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건 유감이라며 다른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시나에 있는 대통령궁을 공격했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앞서 20일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정부와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밤새 총리 관저를 포위했었고 지난 17일엔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사나를 비롯한 예멘 상당수의 지역을 장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구성원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